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도로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아시다시피 전교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전교주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복음화주일이다. 옛날에 전교 그러면 내 삶과는 다르게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복음화, 내가 복음화된다. 기쁜 소식,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니까 복음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쁨 속에 살아간다. 내가 먼저 기뻐야. 라틴어 속담 중에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아무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복음적 기쁜 소식,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복음화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니? 팔에 감어. 굳지. 뭐예요?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있어요, 또? 헤르메스. 저쪽에 성가대에서 나왔고, 또. 예?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뭡니까?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명품.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엄마한테는 내복을 이렇게 선물하고 여자친구한테는 명품도 선물한다라는 경우도 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가방이 세 개 다 뭔지 몰랐는데 다들 저게 단위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명품, 백화점에 가면 명품 자파 코너, 항상 명품하고 자파가 백화점 3층이나 이런 데는 꼭 같이 있더라고요. 왜 명품과 자파를 같이 뒀을까? 명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명품을 자파와 이렇게 같이 둠으로 인해서 명품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우 저게 확실히 낫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의 어떤 명품과 가품, 그러니까 이 요즘 가방도 짜가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겉으로 봐서는 참으로 우리 초보자들은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가끔씩 집사람한테 가방 하나는 사줘야 될 것 같고 좀 싸게는 사고 싶고. 중국산 사가지고 야단 태백가지로 들어먹고, 뭐 다 경험이 있으신 그 구분 방법이 뭡니까? 겉으로 보면 별로 표가 안 난다 그러는데 이 감정하시는 분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안에 거를 뒤집어 보더라고요. 밖에는 거의 비슷한데 안에는 진짜 명품들은 안에도 한땀 한땀 이 규칙적인 바느질과 이 마감 처리, 여기서 진짠가 가짠가 대부분 구분이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가방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남편이 어떤 거를 선물했는가? 지금까지 가짜를 진짜처럼 들고 다녔는가? 근데 이 명품이라는 어떤 단어의 이름 명자에 상품할 때 품자, 이 품자에는 입구가 세 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죠? 품평할 때 이 세 개가 쌓여 있습니다. 왜 입이 세 개인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입이 제일 먼저 명품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좋다면 먼저 만든 사람이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정말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입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만든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별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명품이라도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건을 소개해 준 사람들의 입입니다. 물건이 좋든 나쁘든 사용해 본 사람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진짜 좋아. 저 명품이야. 이 세 가지 입이 모든 것들을 다 명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그것이 명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조금 돌아와 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느님 앞에 자부심, 그리스도 신자로서 당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자녀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어떤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저기는 전교하면 안 돼. 교회 가서 교회 사람 보고 아, 저기는 확실한 천주교 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너도 나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교주일, 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강론이 봉헌에 대한 강론과 정교주일에 대한 강론입니다. 우리 예비자 교리 모집 계속 주보에 나가도 저 꽃받침에는 지금 세 분만, 네 분만 딱 이름이 지금 1년 넘도록 저 분들만. 우리 본당은 축복받은 본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본당은 가만히 있어도 막 주재원들도 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가만히 있어도 예비자 교리반이 1년에 몇 번씩 열리니까 전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당 성장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왜 전교하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는 자기가 믿는 신앙인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동안의 내 삶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움이 쌓이기 때문에 전교했을 때 어우 그래 네가 추천하니까 내가 가보지, 네가 권고하니까 내가 가보지라는 아유 네가 추천하는 거라면 내가 꼭 가야지 이런 말보다 이게 네가 천주교 신자였어? 라는 이 이야기를 듣기가 두렵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남을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사답지 못하다라고 자기 정당화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천주교 실태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전교 그러면 저는 사목 활동을 하면서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딱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골 본당으로 있을 때 사목 회장님이셨는데 이제 앞에 사무회장님 임기를 끝나고 새로운 사무회장님을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항상 3시만 되면 성전에 오셔서 기도 바치시고 십자가 일들이시고 늘 묵상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 저분은 우리 본당에 빛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목회장님으로 뽑으려고 그랬더니 조금 반대가 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분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등교육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그렇게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교육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성가도 연세가 70이 넘어도 성가도 너무 잘하시고 사절까지도 다 외우고 계셔요. 교리도 잘 알고 계시고 피정도 많이 다녔어서 그런지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협조로 이제 성체조배실, 왜냐하면 그 추운데, 우리는 난방이 되어 있지만 추운데 성체조배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성당에 가자마자 따뜻한 데도 좀 있어야 돼. 성체조배실 넣는다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회장님은 신부님 해보시다. 그래서 사무위원들을 모시고 서울의 아름다운 성체조배실 순례를 했습니다. 보고 나더니 못 봤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면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성체조배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골에는 버스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봉고차였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봉고차가 시골에서 봉고차를 넣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시골에서 봉고차 운영비가 참 어렵습니다. 운전자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노인들 많은 곳에서. 그 다음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자기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차는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성당 차는 왜 살라 그러면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철저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진 그 마음들. 800만 원 가지고 주교님 소득의 소개로 1,500만 원짜리 수녀원에 가가지고 강제로 가져왔습니다. 수녀님이 왜 이거 바뀝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주교님이 800만 원만 주면 된다 해서 가져왔더니 수녀님들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굉장히 저를 미워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운전자가 없는데 회장님이 솔수 신자들 할머니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오니까 그 집 아들들이 우리 엄마 추운데 맨날 버스 기다린다고 밖에 정류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차 놓칠까 봐 일찍 나가가지고 지방까지 시골은 마당이 넓잖아요. 거기서 돌려도 되니까 와니까 아들들이 아이고 감사하다면서 이거 운영금으로 쓰라면서 십시일 반 도와줘가지고 또 봉고를 한 대 더 사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보좌신부였고 주임신부님으로 계셨던 그 신부님께서 잘 사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쪽에는 봉고 하나 넣자 그랬더니 사무위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넣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당이었는데 근데 딴 거는 보지 않고 봉고가 눈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 눈이 돌았어요 이제. 그래 이거 운영되나 우리 남아돕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주일 본당에 가가지고 과음을 지르신 거예요. 내 보좌로 있던 임신부는 봉고나 두 대나 되는데 잘 굴러가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봉고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는 일마다 뭐든지 다 이렇게 그분 협조로 너무 잘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성당 가는데 춥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춥다고 중고 아반떼 다 쓰러져가는 그 아반떼를 선물로 이렇게 중고차를 아들이 선물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선물해 준 거라면서 기쁘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면서 그 성용차 그 옆에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천주교 의령성당을 꼭 붙이고 싶대요. 아이고 회장님 이거 붙이나면 이 동네 우사스러운 일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차에 시골에 계속 타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 댁에 갔더니 회장님이 산골에 딱 하나 그 집이 있는데 불이 꺼지면 캄캄한데 갔더니 옆에 자그마한 절터가 있는데 절터 속에 저를 먼저 안내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여기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 절이 있긴 있는데 조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은 안 삽니다. 신부님 제가 미사 때 봉헌했던 베네딕토 기억합니까? 예, 회장님 자주 미사 넣으시는데 저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못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 스님이었대요. 스님이었는데 밤만 되면 불이 꺼지고 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교리로 토론을 붙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삶으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뭐 계속적으로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고 스님이 치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었던가 봐요. 회장님을 부르셔가지고 자기도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 회장님이 대세를 주면서 베네딕토라는 세례를 주고 그분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주 미사를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지식보다 정말 이분의 지혜에 감탄을 했습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의 어떤 체험들, 경험들, 지식보다는 지혜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중등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어떤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런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뻤던 것은 시골에는 차가 자주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계시면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태워드립니다. 그랬더니 추우니까 타셔요. 타시고,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총각 어디 사요? 저기 어령성당 본당 신부입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성당이 뭔지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전교 많이 안 했으니까. 딴 건 몰라도 본당 신부가 뭔지도 몰라도 거기 어령성당 다니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거기에 이연백 씨라고 다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본당 사무회장님들 너무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 사람 진짜 좋다고. 공장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있으면 항상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 감독 이렇게 비슷하게 항상 반갑게 해주고 사람 참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본당 신부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모회장님 참 잘 뽑았구나. 얼마나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어도 첫 번째는 회사에서 중요한 제일 정직한 거예요. 뭔가 조금 그러니까 사장님이 연세가 많아도 한국은 65세 되면 리타이어 보통 시키는데 계속 좀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 좀 있어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많이 주셨던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본당을 떠날 때 이 회장님이 신부님 이제 성체조비실도 놓고 난방기도 놓고 뭐 하여튼 신자들이 그때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되니까 회장님이 신부님 계실 때 저기 신반에 공소 하나 좀 지었으면 합니다. 저기 신자들이 좀 늘어납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또 강론이 또 길어져 버리네요. 마무리 조금 이따 할게요. 이 회장님이 저한테 큰 소리 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회장님 저 두 달밖에 안 남았고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우리한테 야훼 일에 기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죄송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예, 회장님 그럼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군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상을 좀 이렇게 좀 논의하자고 한 거예요. 옆에 집들이 많았는데 여기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불포합지, 그러니까 우리 땅이 옛날에는 청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물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쪽에 땅을 사고 뒤에 오신 훌륭한 신부님이 그런 걸 잘 아시니까 번듯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도 복음이 전하게 됐어요. 시간이 이름 많이 갔어. 또 한 사람은 제가 성서사도직으로 오랫동안 있을 때 이 한 친구가 오더니 봉사자가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받은 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왜 봉사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학생회에 이렇게 천주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가톨릭 학생회에 갔더니 이놈의 가톨릭 학생회는 들어갔을 때 술만 먹고 자기는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성당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여기 무슨 성당이 있고 저기 무슨 성당이 있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면 된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혼자서 찾아가요?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같이 오시지. 그래서 실망하고 있다 또 물어봤더니 또 똑같은 대답이에요. 거기 전화번호 뭐 전화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가면 된다. 처음에는 실망을 너무 많이 했더래요. 그런데 그 대학에 정말 피정도 많이 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우리 착한 다리야 지금도 사람들은 천사 다리야라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 친구가 뭐 잘 아니까 저 친구 꼭 수녀원 갈 것 같으니까 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그 다니는 성당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비자 교리 때도 옆에 함께 있어주고 마칠 때도 이렇게 또 자기가 아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고 이 친구는 성서봉사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저희 연수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너무 기쁨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몇 년이 흐르고 신부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 내 너 하나 알 실명들이 방송에 자꾸 나가면 하나 알지 내가 그랬더니 시민 저 청주로 시집 와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청주에 와가지고 성경 그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A4지에 이렇게 쭉쭉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연락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에 신부님 수님 이만큼 주면서 아이들 성경 공부 청년들이 보이면 요거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거기에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래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공부를 시켰고 어느 정도 인연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집에 불러가지고 결혼했는데도 배도 불러둔데 결혼하고 그 친구들을 밥을 헤매게 가면서 봉사자들을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연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지난 피정한 것처럼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좋았죠 그때?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연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담당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뭔데 일이 된 거예요. 자기 사실은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쪽 담당 신부님이 전화가 와서 청주교구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 수녀님들 모아놓고 요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거를 이 신부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생활하고 아이도 키우고 힘들었을 건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따뜻한 밥을 해먹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정교라는 것은 시끄럽게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힘들더라도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갑자기 강요하고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성당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부부가 사랑 안에서 뭔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라는 것이지 나는 성당 가서 무릎 신자가 아니라 엉덩이 신자로 앉아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무릎 신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교 복음화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내가 들어가려는 것, 나의 인격 안에서, 나의 행동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정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삶 안에서 살아내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교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의 말과 행동, 인격 안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